오늘은 갈라디아서의 마지막 부분인 6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의 본문을 묵상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예수의 흔적을 가졌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는 결론 부분이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고 가장 분명하게 밝히고 싶었던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단락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11절입니다. 11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친필 사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의 숨어있는 동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14, 15, 16절에서는 복음의 핵심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는 축도로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낼 때 편지를 보내는 발신자 본인은 구슬만 말만 하고 옆에 있는 서기가 대필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럴 때에 편지 제일 끝에 가서 발신자가 직접 자기 이름이나 한두 문장 정도를 친필로 직접 쓰면서 끝맺음 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마치 오늘날 타이핑이나 프린터를 통해서 편지를 출력한 이후에 마지막 부분을 친필로 자필 서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갈라디아서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서 역시 누군가 대필해주고 마지막 단락에 가서 바울이 직접 친필로 기록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의 이 서명 부분은 다른 어느 바울 서신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강한 격한 감정이 깔려 있습니다.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봐라. 이런 식의 표현이 다른 어느 바울 서신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큰 글자로 기록된 것을 봐라.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강조하는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 내가 중요한 얘기를 쓸 텐데 봐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오 남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고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과 화목할 것을 요구하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라고 다른 편지글에서 바울은 말하였습니다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갈라디아서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로 거짓 교사들이 하는 공격과 방어 아닌 그런 분위기의 편지 분위기임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울은 복음과 교회가 심각한 위협 앞에 놓여 있음을 인식했던 것이었습니다. 마치 양을 치는 목자가 울타리를 허물고 공격하는 맹수들이 있는데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수 없듯이 그렇게 바울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분연히 일어나서 이 갈라디아서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안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죽기까지 맞아가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어 가면서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런 애를 써가며 겨우겨우 그리스도인을 세우고 겨우겨우 교회를 세워놨는데 지금 바울 뒤에 엉뚱한 사람이 나타나서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짓거리를 퍼뜨려서 많은 사람들이 낙심하고 돌아가고 교회가 와해될 지경에 처해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새끼를 위협하는 세력 앞에서 포효하는 어미곰처럼 바울은 내 새끼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주의 교회를 그냥 둘 수 없어서 강한 분노의 감정을 깔고 이 서신을 시작하였고 그러한 어조가 이 마지막 단락인 오늘 본문에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자, 봐라. 이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려고 하는 것을 침필로 크게 쓰고 있으니까 똑똑히 보아라. 똑똑히 기억해라. 하면서 마지막 단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어떤 것을 강조하고자 하였는지 우리 이어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리 한 뿐이라. 아멘. 이 마지막 단락에서 바울은 지금까지 6장 10절에 이르는 앞선 갈라디아서 본문에서 다루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구이며 얼마나 모순에 빠져 있는지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그 내용에 대한 반박이었다면 이제 결론 부분에 이르러서 바울은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명백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이 교양 있는 말로 부드럽게 다가와서 억지로 할 일을 받게 하려는데 열심을 내고 있는데 그 할 일을 받게 하는데 열심을 내는 첫 번째 이유는 십자가를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까봐 두려워서 할 일을 전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할 일을 받은 사람들을 많이 세워서 유대인 동족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유대인화하였다라고 자랑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책을 고를 때 우리는 그 책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저자의 기본 노선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먼저 간파하고 읽을 때 우리는 저자의 주장에 숨어있는 담겨있는 숨은 의도를 눈치챌 수 있고 거기에 동의하거나 반론하거나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사업에서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제안을 받을 때 우리는 그 사업 내용이 너무 좋아도 일단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과연 믿을만한 사람인지 이런 제안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런 제안을 통해서 저 사람이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우리는 선뜻 그 사업 내용과 제안을 받아들이기 전에 그런 제안을 하는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먼저 알고 싶어합니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되는 사람이 제안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와 손잡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잘은 모르지만 정말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 어떤 사업을 제안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과 손을 잡고 그 사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 끝내는 이 마지막 단락에서 한마디 하는 것이 저들은 그들이 하고 있는 말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일단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들에게는 숨어있는 동기가 있는데 결국 할 일을 전함으로써 유대교로부터 받게 될 끔찍하고 무서운 박해들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할 일 받은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양산시킴으로써 자기네 세력을 더 확장시키고 그걸 자랑하려는 심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복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만 예수의 이름 위에 적당히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예수의 이름이 전파되는 곳마다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숨은 동기가 아주 불순한 못 믿을 사람들이라는 고발인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3절에서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고 말하면서 육체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앞선 본문에서부터 계속해서 육체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갈라디아 앞선 본문에서 어떻게 육체와 성령을 대비하고 있는지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서 4장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자가 성령을 따라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갈라디아에서 계속 주껏해서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성령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문제의 그 거짓 교사들이 성령이 아닌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선명히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럼 여기 있는 우리는, 여기 앉아있는 우리는 육체에 속한 사람들인지 성령에 속한 사람들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란 바로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할례 문제는 멀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례 문제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사람의 노력, 사람의 자격, 수고, 공로, 조건 등을 구비해서 나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는 할례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아무 공로 없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 단순한 하나, 십자가, 그 사랑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 십자가 외에 우리가 더하여 전하는 것, 본질이 아닌 것이 본질이냐, 주인 행세를 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 모습에서 찾을 수는 없을까요?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오고 있었던 당연한 전제들, 누구나 그렇게 해왔던 교회의 전통들, 선배들로부터 배워왔던 구습들,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그룹에서 벗어버려야 할 다른 복음은 없는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하,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지, 난 그런 것에 대해 이미 무장이 되어 있어, 난 그런 기본적인 거짓말에는 속아 넘어가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십자가 아닌 것으로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들은 없었는지요? 물론 내놓고 자랑하지는 않습니다. 교양과 품위를 지키느라 꺼내놓고 말을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라도 한다면 마음속에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런 것들도 할례라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의 빛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속고 있는 거짓 복음은 무엇이 있는지, 십자가 외에 더하여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지 이 시간 밝히 깨닫게 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14절, 15절, 16절에서 갈라디아서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14, 15, 16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앞선 13절 하반절에서 거짓 교사들이 육체로 자랑거리를 쌓으려 한다고 바울이 지적했지요.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14절에서 그에 비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힘을 주어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세상은 나에게 죽었고 나는 세상에 죽었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 세상은 나에게 더 이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고 아무런 영향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 또 세상과 나는 더 이상 무관한 자가 되었다는,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세상과 이렇게 무관한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1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렇습니다. 세상과 나를 무관한 자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니라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입니다. 16절에서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이 규례를 행하는 자, 하나님의 이스라엘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누구를 말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평화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기록해 말라. 아멘.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 말에서 우리는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서 만났던 여러 형태의 핍박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울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도록 죽을 정도 이르기까지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 맞은 흔적들이 온몸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바울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흔적으로 번역된 헬라어 스티그마는 몸에 새겨진 노예의 표식으로 흔히들 낙인이라고 번역합니다. 예전에 주인이 노예나 짐승에게 자신의 소유권을 표시하기 위해서 인두로 도장을 찍는 그것이 낙인이고 그것이 스티그마이고 그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의 흔적입니다. 이런 수많은 고난의 흔적들이, 핍박의 흔적들이 바로 예수를 주로 섬기고 있다는 표식이라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징표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예수 믿어서 잘 되고 예수 믿어서 형통하고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 믿는다는 증거는 바로 고난의 흔적이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어떤 흔적이 새겨져 있는지요? 우리들에게는 혹 예수로 인해서 덕본 흔적들은 많은데, 예수로 인해서 받은 은혜들은 많은데, 예수로 인해서 받은 기도의 응답들, 간증들은 많은데, 예수로 인해 고난받은 것들은 턱없이 부족하지는 않은지요? 예수의 흔적을 지녔는가? 갈라디아서 본문을 마치면서 이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의 그 흔적이 우리에게 남아있는지, 오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릴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먼저 이 시간 말씀을 듣고 혹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그 말씀에 반응하며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진행되는 제주 선교와 준비되고 있는 동해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마찬가지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교사들과 교육자들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 집회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